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AS를 불러야 되죠. 그런데 그 가전제품이 한 20년에서 30년을 넘게 쓴 제품이고 수리기사가 와서 이거는 더 이상 고쳐도 별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조금 남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내다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후딱 사실 겁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줄을 그으며 보았던 성경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 겉가죽은 다 낡았고 갈라지고 이제 가루까지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평생 줄을 그으면서 보았던 성경이기에 성경의 속지도 너덜너덜해지고 어떤 한쪽은 부풀어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성경도 오래된 가전제품처럼 쓰레기통에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 성경책을 사는 가격보다 몇 배는 더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끝까지 간직하고 보고 싶어서 새로운 가죽을 덧입혀서 리폼을 하고 새롭게 만드는 그 수고의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도 리폼을 두 번이나 세 번씩 한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마음. 오히려 우리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에는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숭고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고스란히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다시 고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기에 그 날디낡은 성경책임에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들의 약해진 몸을 주님께서 보시며 이제는 약해졌으니까 쓸모없다라고 내다버리고 사용치 않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나이가 얼마가 되건 상관이 없이 백발이 되건 상관이 없이 내가 너희를 품고 끝까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은요 고장나면 버리고 구식이 되면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있는 약함과 늙음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훈장으로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주님께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치명적인 질병과 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흉해진 그 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고장난 가전제품처럼 취급하거나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바울의 모습을 함께하며 천사답게 보듬어 안았다라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룩한 연대로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서러운 질병과 약함까지도 공동체의 거룩한 축복이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서러운 질병과 약함까지도 공동체의 거룩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서로가 천사가 되어줄 때 축복이 됩니다. 서로가 천사가 되어줄 때 축복이 됩니다. 사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계획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해안가 도시였던 밤빌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몸에 찾아온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가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라서 습한 지역인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는 숨도 쉽사리 쉴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해져서 고산지대인, 그러니까 고원지대인 해발 1000m 정도 되어지는 그 갈라디아 지역, 고원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 그곳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 몸을 쉬러 간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모습이 참 위대한 모습이죠.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지역의 지금 모습이 바로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조금 전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왔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나오는 육체의 약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감기 정도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며칠 무리를 해서 몸살 정도가 걸렸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짙은 질병,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병약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바울의 그 질병을 눈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아주 심각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역이나 삶에서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 질환, 지금으로 말하면 뇌전증과 같은 질환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짙은 병색의 상태가 그에게 계속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가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흉측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바울처럼 흉측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반대로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도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한 채 흉한 몰골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은 그 흉측한 몰골에 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대했는지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버리다 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에크프티오라는 단어인데 아주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바로 침을 뱉다 라는 뜻이에요. 침을 뱉다. 고대 중동의 사람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몸에 흉측한 그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흉한병에 걸린 흉측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걸린 저주와 악기가 나에게 옮겨 붙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퇴하고 그에게 침을 뱉는 관습과 미신이 그 문화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서 세상의 기준대로라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저주받아 그 몰골을 한 바울에게 침을 뱉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를 대했고 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듯이 그의 아픔과 상처를 약함을 품어주고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약함과 그 질병이요, 사람들은 침을 뱉고 저주가 옮겨붙지 않을 정도로 박대하고 멀리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의 약함을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스스로 천사 되기를 자처하게 된 그 약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부분을 준비하게 되면서 떠오른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7번의 간암 수술을 하셨고 매일 3번의 피를 거르는 투석의 고통 가운데 목회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저희 이동원 목사님의 평생 믿음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친구였던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 아픔의 자리들 가운데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이렇게 간증의 고백을 하셨어요. 책과 설교를 통해서 본인을 어떻게 고백하셨냐면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유머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셨어요. 만약 제가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고 완벽했다면 저는 제 능력을 믿고 교만했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멋지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자꾸 아파 강단에서 자꾸 쓰러지고 결국 휠체어를 타게 되었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의 아픈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똘똘 뭉쳐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성도들을 기도의 천사로 만들었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부흥케하게 하는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수지 시녀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고 그리고 병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병듦을, 그 약해지는 것을 서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플 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죽어야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장교회에게 짐만 되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나를 절대로 깎아내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목장교회 식구들에게 우리가 내어놓을 때 나를 위해서요 눈물 흘려주는 기도의 천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런 나를 신방하고 돌보며 섬김의 천사가 되어주는 거룩한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수지 시니어에도 한 목사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아주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그 목사님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목자가 없는데 목장교회 모임이 어떻게 진행될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 마을장님이 탐방하듯이 그 목장을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평소 때에는 본인 컨디션이 늘 안 좋아서 자주 목장교회 모임에 빠지시던 그분들이 전원 다 참석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었던 그 목자님을 위해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그 목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마을장님에게 건네들었어요. 참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의 약함은 감추어야 하는 그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예수님을 닮은 천사로 빚어내는 공동체의 가장 빛나고 눈부신 자리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약함이 나를 천사로 만듭니다. 당신의 약함이 나를 천사로 만듭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서로의 아픔을 당당히 끌어안는 우리 모든 시니어의 천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의 서러운 질병과 약함도 공동체의 거룩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서로가 상처 입은 치유자일 때 축복이 됩니다. 서로가 상처 입은 치유자일 때 축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과거의 사랑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애타는 심정으로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가 15절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고대 사회에서 눈이라고 하는 신체는요, 신체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외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당신의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라면 내 몸에서 가장 귀한 이 눈동자라도, 내 몸에서 가장 귀한 이 눈동자라도 나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어주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눈물겨운 사랑이에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아파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들이 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 고통받는 그를 긍휼히 여기며 나의 가장 소중한 눈이라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 거룩한 연대와 거룩한 사랑을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이 아픈 바울에게 자신의 눈까지 빼어주면서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약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그리고 버림받았던 이방인 민족들이었어요. 평생 영적으로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깊은 상처와 결핍을 안고 살아갔던 그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이 찾아와서 그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은 과거에 짙어져 있던 상처와 결핍들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의 눈동자를 빼어주면서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었던 그들이 이제 치유되어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행동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 헨리 라우에는 본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고 흠없는 슈퍼맨이 아니다. 예수님도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찢기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는 가장 처절한 상처를 먼저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깊은 병을 고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의 깊은 병을 고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며 뼈저리게 아파 보셨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분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며 뼈저리게 아파 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완벽하고 건강하고 인생에 아무런 풍파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아픈 사람을요, 깊이 위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배가 고파본 사람이 굶주린 사람의 서름을 알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정말로 피눈물 흘리며 가슴을 쳐본 사람이 자식 문제로 끙끙 앓고 있는 그 부모의 두 손을 붙잡고 함께 통곡해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젊은 선생님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어르신, 연세가 들어서 그래요. 이 처방해 준 그 약 드시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렇게 남일처럼 차가운 처방을 해주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면 맞는 말이지만 그의 처방을 받고 돌아설 때 우리의 서러운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이고 다 맞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의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전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관절이 아파서 내가 밤새 끙끙 앓아봤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무릎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는 목장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린다라면 그 두 발이 퉁퉁 부어있는 그 다리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울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몸이 아파서 서러워 보았기에 병원 복도에서 내가 혼자 서서 진단을 기다리며 그 두려움을 느껴봤기에 홀로 그 수술실에 들어가 누워있었던 두려움을 경험해봤기에 다른 병상에 누워있는 다른 환우 우리 목장원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위대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사는 등에 날개가 있는 우리 신화나 동화에 나오는 그런 천사가 아닙니다. 아파하는 지체들을 보며 권사님, 그 권사님의 아픈 상황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다 찢어져요. 할 수만 있다라면 그 아픔을, 그 통증을 함께 나눠지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눈물 지어주는 사람. 내 아픈 상처를 기억하며 이것들을 나에게 상처를, 내 상처를 기억하며 그의 상처를 바라보며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날개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천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지 시니어 모든 가족들 가운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은혜가, 그래서 그 사랑과 배려의 모든 자리가 강물처럼 늘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회가 나누었던 그 거룩한 연대, 내 눈이라도 빼어주겠다라는 그 뜨거운 천사의 사랑을 찬란하게 표현하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복된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서러운 질병과 약함 가운데서도 공동체의 거룩한 축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서로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 축복이 됩니다. 서로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눈동자도 다 빼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맹세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그 속임수에 빠져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울이요, 애타는 심령으로 소리치면서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19절이에요. 19절. 저희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흔들리고 세상의 그 소리 가운데 흔들리고 변해버린 그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산하는 수고는요, 오디노라고 하는데 단순히 조금 수고하는 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모가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는 산고의 고통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권사님들은 직접 산고의 고통들을 거의 많이 다 경험을 했을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그 산고의 고통을 문 안에서, 방 안에서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장본인들일 겁니다. 지금도 출산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지만, 지금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살아갔던 그 시기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이 살아갔던 이 시기와 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 시절 지금처럼 시설 좋은 산부인과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던 그 시절은, 그 회사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사극을 보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되는 산모들이 꼭 이런 장면이 이미지와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이를 꼭 낳으러 가는 이 산모가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대돌 위에 놓인 자기 고무신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이를 잘 낳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저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방에서 나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상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도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공포를 무엇으로 이겨내요? 내가 10달 동안 품었던 이 아이를 내가 낳아서 내 품에 안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사랑의 고백으로 그 결단과 도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에 그 죽음과 같았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진 게 바로 그 어머님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혹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면, 나는 다시 한번 그 죽음과 같은 해산의 고통도 겪겠노라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수지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방황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나의 VIP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도 아직 영적인 해산의 수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70대이건 80대이건 90대이건 관계없이 각각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영적인 해산의 수고를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부흥사이고 전도 집회 강사였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1973년도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매일 110만 명 이상씩 모여서 했던 전도 집회가 역사적인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진의 장면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불을 뿜는 설교자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영적 거장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가 90세가 넘자 파킨슨병과 암으로 휠체어를 의존한 채 살아야만 했고 집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화려하고 대단한 복음 설교는 할 수도 없게 되었고 성경을 오래 읽거나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었다라고 그는요 본인의 그 저서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은 완전히 끝나버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는요 93세의 마지막 책을 씁니다. 바로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써요. 그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에 아주 가슴 뭉클한 고백이 남겨져 있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마지막 사역은 대단한 설교가 아니다. 나의 마지막 사역은 대단한 설교가 아니다. 나를 돌보는 간호사와 가족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친절한 늙은이로 살아가는 것. 내 약한 육신 속에서도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가득 거하고 있음을 일상의 미소로 보여주는 것이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비록 휠체어에 주저앉은 몸이었지만 그 고통과 약함과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일상의 평안함 자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는 위대한 사명이요 우리의 거룩한 상고의 고통임을 깨달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약함 가운데서도 불평과 좌절의 가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선하게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영혼을 살려내는 해산의 수고 중 하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십니다. 무엇이 동일하십니까? 110만 명 앞에서 불을 뿜던 40대 부흥사 빌리 그레엄의 사역도 받으셨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아픈 몸을 이끌지만 간호사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여주던 그 90대의 삶의 사역 역시 너무나도 똑같이 보시고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훈 원로 목사님께서 과거 상처에 대한 아주 깊은 영적 통찰의 말씀을 하신 게 저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뜻하는 스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상처라는 스카라는 단어 한복판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T를 세우면 어떤 단어가 되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카라는 상처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의 아픈 상처는 비로소 아름답게 빛나는 스타, 별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그 상처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울 때 우리의 아픈 상처는 비로소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수지 시니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요. 그럼에도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세월이 비켜가지 않고 찾아온 질병과 약함들은요, 결코 우리에게 부끄러운 흉터가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해진 육신을요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아픈 몸을 제단 삼아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의 상처가 누군가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는 기적이 다른 이의 상처를 품고 기도할 때 내가 별이 되는 기적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경험되는 우리의 약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우리 시니어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